베드로전서 30번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 1번 베드로서의 기본 사상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부터 4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개념은 이 서신을 구성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기본 사상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퀴의 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축을 바퀴에서 없애버리면 모든 살은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을 제거해버리면 이 서신들은 그 기본 구조를 상실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서신을 읽을 때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 넬슨 다비는 예외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다룰 때 그는 그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들 속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그런 주제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훈련된 생각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신약의 책들의 주요 주제에 관하여 교통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것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의 서신들의 주제에 대하여 질문하자 매우 놀랍게도 니 형제님은 이 두 책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점차로 나는 왕국과 통치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는 통치라는 단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수단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수단은 심판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된 후에는 그 안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 전후서의 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베드로 전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창세전, 곧 영원 과거 안에서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영원 미래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이 두 서신의 범위가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에 걸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책은 의가 그 내용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더불어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 행사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여러 세대들을 거쳐 지속적으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자신의 권속으로부터 시작되어 옛 하늘과 옛 땅의 불사름으로 끝남을 봅니다. 그러한 불사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그 마지막 단계가 완료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우주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문제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갖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는 이 두 책의 주제가 그분의 심판을 통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혼의 최종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기 언급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권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두 서신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계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은 반복해서 하나의 본질적인 항목들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어 구약에서 사람의 세대들을 거칩니다. 그런 후 신약시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 천년왕국 전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주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며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심판들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들은 징계의 다루심을 초래하고 어떤 심판들은 경륜적인 처벌을 어떤 심판들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들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온 우주를 깨끗이 치우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1장 17절에 언급된 두려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처신하도록 하는 건전하고 진지한 경고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계되므로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심판들이 있으며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비의 말에서 1장 17절의 심판이 혼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 계시하는 대로 심판은 이미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 곧 그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백보좌에서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은 타락한 죄인들 위해 행사되지 않으며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행사됩니다. 말씀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가 이런 식으로 반대를 당하므로 나는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그것에 대한 순수한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은혜스럽게 대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의에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그분의 통치에 합하지 않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다비는 1장 17절의 심판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행사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이므로 이 구절은 우리의 나그네로 있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때를 지내는 동안 이런 종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위에 행사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 곧 백보좌에서 불신자들에게 있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아닌 그분의 자녀들 위해 행사되는 현재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고 그분은 노아 시대에 땅을 심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곧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로 더불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시대에도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주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구약에서도 언급되었고 신약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점차적으로 그분의 심판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종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범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수천 년 동안 수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주의 날인 최종 심판 때까지 계속 수행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 범주의 사람들을 각각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날은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람과 귀신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이 백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최종 심판일 것입니다. 그 심판이 수행된 후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의 결과들. 징계의 다루심.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의 결과들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심판들은 징계의 다루심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심판들에 해당합니다. 핍박과 고통과 질병은 이 시대의 징계의 다루심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경륜적인 징벌. 다른 심판들은 경륜적인 징벌을 초래합니다. 경륜적인 징벌은 천년, 곧 천년 왕국 동안의 처벌을 가리킵니다. 그 왕국은 어떤 통치 기간일 것입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세대 동안 처벌받을 것이며 그것은 경륜적인 처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떤 믿는 이들은 오는 시대에 왕국의 통치 기간 동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의 시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런 종들은 상을 받고 게으른 종들은 벌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마태복음 25장의 게으른 종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며 반면에 충성스런 종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는 논리적이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위해 휴고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종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해석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 동안의 경륜적인 징벌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다른 심판들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백보좌에서의 사람들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관한 징계의 다루심과 경륜적인 징벌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세 종류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그리스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동사 부탁하시며는 그 용법에 따라 주님의 모든 고난들을 가리키는 모든 것이 그 목적어로 여기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모든 모욕과 손해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분, 곧 그분이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땅에서 사람의 생활을 사시는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셨음을 지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셨으므로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불신자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저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믿는 이들의 다른 생활 방식에 놀라고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생애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하여 직고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직고하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합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사람들 가운데의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에 산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은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분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분이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멸하신 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 남아있게 될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분의 심판과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대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그분은 대환난 동안 많은 심판들을 소행하실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재난들로, 전쟁으로, 또한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대환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이방인들은 그분 앞에 모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 곧 영원한 불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인 염소들과 선한 자들, 곧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인 양들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도록 정하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언급된 바울의 말의 실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그분께 직고하리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에 죽은 자는 죽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난 후에 주님이 살아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행사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년왕국, 곧 천년 동안의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 위해 그분의 심판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은 죽은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뒤이어 옛 하늘들과 옛 땅의 불사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시험들을 사용하심. 4장 6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1장 6절, 2장 18절로 21절, 3장 16절로 17절, 4장 12절로 19절에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종류의 핍박을 베드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한편으로 그들이 육신 안에서 사람들처럼 반대자들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고 처리되며 다른 한편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죽은 믿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순종해온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통해 처리받는다면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이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메시지들 중 하나에서 우리가 이 구절에 관하여 다룬 바에 의하면 여기에 불시험은 불타는 뜨거움을 뜻합니다. 그것은 1장 7절에 사용된 비유처럼 금과 은의 정련을 위한 용광로에 불타는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용광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으로 믿는 이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는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시험은 죄인들과 반대자들이 아닌 그분의 권속의 구성원들, 곧 믿는 이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분의 통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은 불시험을 믿는 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용광로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화는 단순히 가르침이나 교통 또는 교회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통하여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버리기 위해 우리를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즉 불시험 안으로 넣으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